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과 그것은 날마다 이루시는 그 가운데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찬송하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발견되는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이 우리의 그런 은혜를 가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상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태양빛을 가렸을 때 어둡다 여기는 것처럼 빛이 없다 여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우리 안에 발견되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토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능력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지 못하오니 하나님 오직 주의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인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인 이 주일의 모든 행사들을 주님이 더욱더 순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와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일을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 예배로 주일을 마치는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세상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요리 문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보에 170문과 171문이 나와 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170문을 오늘 하루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170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70문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답,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요소들이 받는 자들의 외부 감각에 실제로 느껴지듯이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는 자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유익들을 믿음으로 받아 적용함으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지난 시간에 170문을 조금 다루었는데요. 좀 설명이 좀 미진했고 그리고 이 170문의 내용이 어쩌면 성찬에 대한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우리가 성찬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요. 그래서 오늘 하루 170문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은 문맥을 따라서 이 대열이 문답의 문맥을 따라서 두세 문, 뭐 많게는 세네 문 정도 한 주에 살피는데요. 이렇게 딱 한 문답에 멈추는 것이 처음이죠. 그리고 사실 지난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대열이 문답 분량이 좀 많긴 하지만 여러 번 읽고 계속 생각해서 뭐 아주 작구까지 다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좀 외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170문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좀 외우고 있으신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이제 설명드리면서 좀 나오겠지만 단순히 성찬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그 역사상 개혁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논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이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라는 말을 좀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질문이 그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성찬을 명령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그래서 떡, 이제부터 빵이라 부르겠습니다. 빵이 맞으니까요. 이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역사에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찬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택해서 축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빵을 예수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실제로 받는가? 정말 빵과 포도주가 말씀사역자가 축사했을 때, 기도했을 때에 축복기도를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가? 이때는 물질적인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 혹은 뭐 천주교가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뭐 신부가 이제 말씀을 따라 선언하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된다. 이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답은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가 답입니다.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영적으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 영적으로라는 말을 쓰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 쉽냐면요. 좀 모호하다. 있는 듯 없는 듯하다. 좀 이렇게 선언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열이 문답에서 잘 정의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라는 것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죠. 중간에 보시면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믿음으로 받아 적용함으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라고 했을 때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있어요. 실제한다는 것은 정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참으로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물질적인 방식으로가 아니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참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먼저 좀 강조해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빵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몸 피를 생각해서 안 되겠죠. 분명히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 상징을 주셨고 우리가 이 상징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이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 몸과 피로 이해하는 것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예수님의 몸과 피와 이 빵과 포도주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답을 좀 찾아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실제가 영적이라는 것이죠. 그 진짜 실제가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실 가장 기초적으로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추구하는 것, 쫓는 것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제 첫 번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데 우리와 같이 물질적인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없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타락했는데 타락한 본성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부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 스스로가 물질적인 존재이다 보니 물질적인 존재만을 참으로 여기는 판단을 항상 하기 쉽습니다. 그것만이 실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류가 권위 있는 부류가 과학자들이거든요. 과학자들은 항상 그 결론이 이런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세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죠. 거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만이 실제라고 하고요. 그것 말고 보이지 않고 이런 물질적인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건 우리의 얘기 논의 대상이 아니고 종교를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굉장히 신사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주 은밀하게 내심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미신이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시고요. 영적인 실제들이 있습니다. 성찬은요, 그 영적인 실체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말 자체가 좀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영적인 실제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죠? 근데 그것을 항상 한계에 있는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나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와 항상 지금 어떤 영적인 실제가 가까이 있다.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다. 혹은 서로 상호 간에 작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상징을 쓰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성찬이 되겠죠. 그래서 성찬은 항상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표징이죠. 상징물.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명하신 것처럼 빵과 포도주입니다. 빵과 포도주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포도주를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오렌지 주스를 쓴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징이 있고요. 그 표징이 지시하고 있는, 그 표징이 알리고 있는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성조가 있고요. 이 영적인 실제는 또 세 가지로 우리가 좀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의미죠.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뒷부분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자 우리와 긴밀한 연합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우리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죠. 그리고 의미와 함께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당연히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의미가 그 실제로 일어나는 것인데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도 성경 전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죄사함의 능력과 의롭게 되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능력과 하나님의 만족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 이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실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손으로 만져지고 맛보고 이로 씹히고 그리고 마시고 삼킬 수 있는 방식으로 빵과 포도주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경을 굉장히 고집하는 부류 가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는 실제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므로 해석이 필요하고 실은 보이지 않는 실제로 나아가도록 하는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로 날아가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지 그 말씀 그 자체가 자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을 사람들이 늘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했으면 내 몸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교황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카톨릭주의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본질로 바뀐다. 실제로 화학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 1945년부터 한 18년 동안 트렌트 공의회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카톨릭 쪽에서도 그 교리를 좀 단속했거든요. 교리를 정돈했는데 그것이 유명한 것이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인데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찬회에서 스스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빵과 포도주의 축성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축성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전체적인 실체로 변화되고 포도주의 전체적인 실체는 그의 피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를 거룩한 카톨릭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올바르게 화체라고 부른다. 화체. 그래서 변화할 자, 몸체자, 몸으로 실제로 바뀐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신 거룩한 성찬 성례에 빵과 포도주가 실체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하거나 빵이 그의 살로 포도주가 그의 피로 변화되는 놀랍고도 기묘한 변화를 부인하고 단지 외면적인 빵과 포도주만 남아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거든요. 성경을 따라. 그리고 루터주의자들이 있죠. 루터주의자들은 루터를 따르는 자들인데 루터 자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찬의 빵은 참으로 지상의 썩을 요소의 본질이며 지상의 썩을 요소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죠. 그 자체 내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 좀 문제예요. 이게 루터의 소리문답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앞에 내용 우리와 같아요. 빵은 지상적인 썩을 요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 내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루터가 좀 모호한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 빵 밑에. 그래서 칼빈 선생은 루터의 말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실제, 진짜 참 실제 그것이 표징에서, 빵에서 분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빵이 제시될 때 그 신비로운 그의 몸이 함께 제시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받겠다고 했어요. 루터의 말을. 그런데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란들은, 루터주의자들은요, 그 말을 칼빈과 다르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공제설, 함께 있다, 한자로 공제설이라 부르는데요. 이 루터주의자들은 그의 부활하신 몸이 편재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찬 때 그 몸이 성찬 때 그 빵 실제 밑에 예수님의 몸이 있어서, 카톨릭과 거의 다르지 않죠? 몸이 있어서 편재한다. 그의 몸이 편재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가르침을 가르침의 좀 모호한 부분을 카톨릭적인 사고로 가져온 것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루터와 칼빈이 조금은 차이가 있죠. 칼빈이 훨씬 더 분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부류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백제신문에서 어떻게 주의 만찬에 합당에 참여하는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앞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아니고. 그죠? 실제로 주의 그 빵 안에 혹은 포도주 안에 그의 몸이 있거나 그 밑에 있거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의 해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신 것이 있죠. 내가 세상을 떠난다.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죠. 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0장 이하에 그 오늘 요리문답 주의해 보시면 나오죠.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만물 회복될 때, 마지막 때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은 완벽한 사람의 몸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체이긴 하지만, 부활체여서 우리가 또 부활할 때 입은 몸이긴 하지만, 부활하기 전에 몸은 분명 우리와 동일한 몸이셨고, 부활 후의 몸은 또 우리가 입을 부활체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몸으로는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성령의 가르침처럼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단 말이죠. 그 몸으로는 절대 성경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임한다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카톨릭처럼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찬에는 그런 몸의 방식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우리 주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허언인가? 그냥 잊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요한이 주로 잘 설명했는데 요한복음 시작할 때 또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우리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죠. 또한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다움, 그 다음에 피조물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의 근원이다, 출처다, 수원이다, 물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다,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새 육격 가운데 우리와 가장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분이 바로 이 성자입니다. 사실 그분 삼위는 실체가 똑같기 때문에요. 아버지도 빛이고 성령도 빛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이에요. 그죠? 아버지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유독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빛이 되신 분이 아들이라고 계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왜냐하면 말씀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첫 창조 에덴 때 보면 거기 생명나무가 있고, 그죠? 거기 빛이 찬란하고, 이런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그 빛은 광명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광명체는 네 번째 날이니까요. 그때 그 빛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정말 살아있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첫 창조 때 처음에 지워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이신가 했을 때 바로 이미 일찍부터 성자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수준으로 주었던 것을 이제는 더 쉽게, 더 확실하게 육신을 취한 거예요. 에덴에서는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죠? 그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오시는 친절하신 방식으로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그분의 존재성.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요.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중보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직분자.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사실 말하는 것입니다만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전제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 아들에게만 불리잖아요. 성부 그리스도라고 안 하죠. 성자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미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전제가 되는 그런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육신을 취하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셨어요. 그죠?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세요, 아들은. 그리스도이신 아들은 하나님이셔서 제한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편재하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계시고 시간이나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셔서 바로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신을 제외했다기보다는 이미 육신 입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에서 그분이 육신과 분리된 분이 아닙니다만 이미 육신을 취하시기 전에도 그분은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으세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성자한테 우리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때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육신, 그러니까 육적인 방식, 몸, 실제 그분의 몸, 실제 그분의 피, 모르겠어요. 그분이 혈액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체인데 지금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혈액형이 계셨겠죠. 그죠? 분명히 혈액형이 계셨을 겁니다. 그럼 그 몸, 그 피, 그 피로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단 한 번도 그것을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 앉으셨느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아시죠? 이 말씀으로 삼일체를 이 말씀으로 성찬을 이해했는데요. 보세요. 여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어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는 어미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지하신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섭리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섭리죠. 그리스도의 섭리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섭리하면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섭리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주셔서 그분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좀 좁혀집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섭리로는 또 편지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이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아우스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미에 있어서, 그분의 섭리에 있어서,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있어서 편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존하신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몸과 피로가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어미로,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러나 육신으로는요,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다. 이 우리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이 초월적인 내용을 아가스틴은 그대로 받아서 이것이 성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그의 몸은, 그의 피는 그의 어미와 그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섭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의 몸으로 임하시지 않는 자라고 단언했고, 칼빈 선생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뿐만이 아니라 개혁자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사실 라틴어를 직접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해석을 하면 여러분 더 복잡하실 수 있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전체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어미로우신 분으로서, 은혜를 주신 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편지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중요하죠. 그 전체 그리스도의 전부가, 이 라틴어의 어떤 그 언어 유의가 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전체 그리스도의 전부가, 이때는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 전부가 편지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개혁교회는 오로지 성경이에요. 성경을 따라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가 중요하죠, 이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늘에 오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월로 나간 자란 말이죠. 그런데 카톨릭이나 루터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 어느 하나에 딱 머물러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인간적인 부분에 머문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루터란이나 카톨릭 주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존재했었던, 교회를 표방했지만 실은 교회에 이르지 못한 이단일 수도 있고, 좀 내용을 갖추지 못하는 어떤 부류 분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류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성찬이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답하게야죠. 그럼으로부터 볼게요. 배처신문 답에서 그 이후부터 봐야겠네요. 그럼으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의 성례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서 합당이가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이건 물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가실 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합당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전폭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로 참여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참여한 자들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라고요?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무엇입니까? 정말 몸과 피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가리키고 있는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그분이 실제적으로 몸과 피를 취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셨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구비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마치 우리가 빵과 포도를 먹으면 맛을 느끼고 배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그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말씀과 이 상징이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유익들을 믿음으로 받아 적용함으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부원하고 있잖아요. 덧붙이고 있잖아요. 몸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를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은 모호하거나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좀 풍성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 예전에 사셨잖아요. 큰돈 두고 사셨는데요. 4권 14장 이후부터 읽어보시면 너무나 성경을 따라 분명하게 성찬을 설명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것 이상으로 잘 설명된 내용은 좀 보지 못했어요. 꼭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4권 14장부터 쭉 20장, 19장까지일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 그것을 소화해내셔야 됩니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찬 합당에 참여하는 거예요. 항상 막연하게 내용 없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 합당치 못하는 것에 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여러분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이런 뼈다가 되는 말씀에 살을 덧붙여서 이 교리문답 또 외우시고 그리고 기독교 강의는 이런 내용들도 좀 충성하게 첨가하셔서 여러분이 참여하신 성찬의 진짜 실상이 무엇인지 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진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찬의 유익이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실제를 받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깊이 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미 파헤쳐 놓은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서 성찬의 풍성한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